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19절에 있는 대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그 사람이 가면 이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늘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관계가 깨지고 분위기가 아주 흐려지고 그리고 화목하지 못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반인들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참 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 사람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먹는 문제로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20절에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사업이란 말이 나오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교회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하려고 아들을 보내서 대속제물로 죽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가진 분은 터툴리아누스라는 이름을 영어의 터툴리안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대 교부인데 이분의 한마디가 유명합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제가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다.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교회됨이 유지되고 있느냐? 교회의 중요함을 인해서 순교자까지 나올 정도로 이 교회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교회를 뭘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갈등을 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교회됨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먹는 문제는 이미 바울이 정리를 끝냈습니다. 20절에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시의 문화 속에 우상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고기와 포도주다 해서 그 속되다 깨끗하지 못하다 안 먹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간주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이게 옳지 못하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그게 옳다고 우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을 한다면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고기도 먹지 않겠다.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21절에 있는 대로 같이 먹지 말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형제들이다.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언니가 여동생을 그것도 나이 차이 좀 나는데 누가 봐도 밑사람이고 또 강한 사람이면 밑에 동생이 혹은 부모가 자식을 보고 이건 더러운 거야.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 이거 안 먹을 거야 하고 우기고 난리를 치면 그래 먹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저기! 너는 믿음이 없어. 이거 먹어도 돼. 우리 먹자. 너는 먹지 마. 얌얌얌얌. 여러분 이게 좋은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 그 분량이 그런데 그래 그럼 우리도 안 먹을게. 그 아이가 좀 크도록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다. 아니 그러면 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맨날 양보만 하고 맨날 저 사람 옳다 그러면 내 믿음 어떻게 되냐고. 22절에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네 믿음 진짜고 내 믿음 가짜고 하는 것으로 누가 죄가 있다 없다라는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하나님 주신 믿음이니 자기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러나 다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 강한 사람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교회 가족을 신앙을 서로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의 서신들 1장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15절이나 골로새서 1장 4절에 믿음과 사랑을 늘 같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다.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믿음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계속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느 한 군데를 봐도 믿음을 천당 데려가려고 줬다 이런 게 없습니다. 너 천국 데려가려고 내가 너에게 믿음 줬다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건 결과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가자 늙어서 가든 혹은 질병으로 가든 사고로 가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할 때에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사랑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오늘도 24시간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자격증을 그리고 가족을 내 건강을 내 소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원리에 의하면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지 않는 날들은 전부 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 낭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 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답을 해야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 우리에게 인간으로 백세 인생을 살 자유를 주시고 나아가서 죄사함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평안과 자유함을 주셨다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 있는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을 오늘 본론으로 정리해 주는데 마지막 23절에 의심, 정죄, 믿음, 죄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스스로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다. 앞에 문장을 뒤에 문장에서 한 번 더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먹는 것 포함해서 의심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믿음 없는 그 행위는 더 연장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결국 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죄는 증상으로서의 행위 몇 가지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실정법들이 또 어느 단체의 규약들이 심지어는 동창회의 무슨 정관조차도 그런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간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갈리고 마침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만드는 판단자는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거 죄라고 하는 게 죄지 사람들이 이거 죄라고 얘기해봤자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동안에 불이익은 받습니다. 그 대가에 불편함은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 지역을 갈라놓는다든지 그의 인생을 영원한 처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라놓는 일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모든 이 땅에 70억이 다 모여서 그거 죄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죄 아니라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닌 것이고 다 의라고 얘기해도 다 선이라고 얘기하고 다 눈물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그건 죄라고 얘기하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생명의 주인과 시간과 역사의 주인 마지막 종결자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그 하나님 앞에 다 두 줄 중에 한 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뿌리 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존재적으로도 싫어하고 행위적으로도 싫어하고 모든 동기에 하나님이 없고 과정과 수단과 방법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고려되지 않고 결과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식이 없는 하나님 없이 태생적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태도가 다 죄입니다. 죄는 삶의 자리고 자세고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맺히는 열매는 썩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그 나무는 건강하게 살 것이고 나아가서 맺히는 열매는 건강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있지 않는데 그에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눈속임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좋은 남편인 척, 가정을 위하는 척, 건실한 시민인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 죄인 아니다, 넌 그 믿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믿음을,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택하셔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입니다. 세상이 갖는 믿음, 일반적으로 갖는 통계적, 경험적 믿음은 그것을 손에 잡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야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인격적으로 그래, 나 그거 믿을게 해서 믿는 통계적 믿음입니다. 그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알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가보지도 않는 천국을, 너는 만난 적도 없던 하나님을, 너는 그때 살아보지도 않았던 그 예수를, 같이 죽지도 않는 십자가를, 너가 죽었다 살아났다 믿었다 천국 간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이런 무지한 종교가 어디 있느냐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실존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신앙이 이 땅의 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 혹은 하지 않은 그 어떤 일이, 내가 지금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저 사람과 이 일로 인해서, 심지어는 내 실수와 내 실패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의 약속대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지난날과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내 마지막 삶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최상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죄의 태도를 갖지 아니하고 맡기고, 그래서 좌절 없이,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겁나지 않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죄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이 죄를 해결합니다. 그 믿음의 그릇에 의가 담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는 뭘 하고 안 하고의 항목은 증상에 불과한 것이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그 말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관리해야 될 영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안 해줄 거라는, 뭘 불이익을 안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날 지옥에 안 보낼 거야. 하나님은 날 미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날 심판하지 않을 거야. 뭘 안 해줄 거라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믿음으로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어. 하나님이 아들을 날 위해 죽이셨다니까 살리셨어요.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주셨어요. 나를 택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자녀 삼았어요. 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까지. 그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야. 나를 예전에 예수 믿게 하신 분이야. 근데 앞으로는 살아봐야 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지, 내 미래를 어떻게 하실지는, 내 미래에 대한 믿음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은 감사헌금을 좀 자주 하는 듯해요. 그런데 그 감사헌금에 쓴 내용을 제가 매주 읽고 제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살피는데 눈에 띄는 문장이 반복돼서 이렇게 그 감사한금 봉투에는 적혀 있어요.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 감사합니다. 그 문장이 항상 빠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감사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는 뭘 안 해준 것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뭘 해준 것에 감사하고 모두 다 과거에 대한 감사밖에 없어요.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안 낫어. 감사 안 해. 낫게 해주면 감사하지. 승진시켜주면 감사하지. 또 떨어졌어. 안 해. 왜 감사해? 우리 애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통하여 연단받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회가 될 줄 믿고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감사는 거의 없음. 하나님 떨어졌습니다. 말도 없음. 합격했으면 하나님 합격했습니다. 제가 만원 더 넣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나보다 더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 최고의 가정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존재적으로는 믿는다 말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별로 안 믿습니다. 일희일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넉넉하지 못한 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방어,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심지어 내가 범죄한 일조차도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나를 만들어 가신 일로 쓰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 천국 데려가실 거야.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금 부족해서 이런 실수했지만 하나님 이것도 나중에 다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실 거야. 내 앞으로 살 날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90, 100세 되신 누님들, 이모님들, 우리 삼촌들, 내가 왕년에는 그런데 지금은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내가 힘 빠지고 예전 같지 않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살아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이 내 실존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의 지나가는 한마디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빨리 날 데려가시려고 세상에 정떼시나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말인데도 굉장히 저에게는 거룩하게 들렸습니다. 영적으로 들렸어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렇지만 나는 큰 평수가 필요해. 난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난 좋은 집이 필요하다니까. 제 마음은 이 세상은 내 집이야. 천국은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은 시대에 예수님 만난 것처럼 천국을 사는 것처럼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협박이 전혀 먹히지 않는 믿음의 반열에 그들의 이름을 올립니다. 이런 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보지 못한 것을 봐야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이건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보지 않고 아직 잡지 않고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게 여유가 생깁니다.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잊어서가 아닙니다. 이겨서가 아닙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너 손해보... 괜찮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 인생이,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어. 그래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죄의 태도를 해결할 것이고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평안과 이 기쁨은 믿음 안에 있지 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내 마음에 나 중심에 내 삶에 자꾸 몰아가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라는 부담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날 사랑하시고 날 책임져 주시는 나 그래서 그분 믿어. 실수해놓고도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인가? 죄인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땅의 삶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더 부를까요? 빛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대로 한 번도 저희들을 생각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저희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저희들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순간순간 다스려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그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것 같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짐을 져야 할 것 같은 여러 가지 무거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듯 하나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넉넉한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사람의 평안을 세상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황홀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는 게 감사하고 존재하는 것이 기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헌금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